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대언자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언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에스겔서 33장 7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 너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을 위해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온 것으로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대언자가 그 백성에게 해야 할 일은 딱 두 가지로 압축해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사악한 자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사악한 데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그들의 첫 번째 임무고, 두 번째, 이 사악한 자들의 횡포, 이 가운데 신음하며 살고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평안의 말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당시에 파수꾼은 어디에서 파수를 받냐?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땅바닥에 있으면은 저 멀리서 악한 일이 생기고 외국의 군대가 침입하고 오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파수꾼은 반드시 저 높은데 성벽 위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쫙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밤에도 살펴보고 낮에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파수꾼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문제가 오고 있는지, 어디에 문제가 오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목사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벽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뉴스도 살펴보고 인터넷 기사도 살펴보고 유튜브도 보고 이런 거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말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 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경고도 하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특히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세상의 끝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 그러잖아요. 말세 지말. 다니엘서 12장 4절 가서 보면,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오는 데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며 지식이 증가하리라. 맨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냐? 지식이 증가하는 건데, 요즘 정말 AI가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어. 폭발적으로, 이건 증가가 아니라 그냥 폭발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엄청난 지식이 그냥 이게 손가락 하나만 누르고 ChatGPT니 뭐니 해서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지식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동성애 창궐하고 있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만삭된 그 여인에게서 그 아이를 제거해도 좋다, 지금 만삭낙태 이거 지금 또 법을 올려갖고, 여러분 내일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 전날은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 있고, 트랜스젠더, 여러분 성을 바꾼다, 과거엔 생각도 못하던 그런 일입니다. 이런 트랜스젠더,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이 모든 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삶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그냥 나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그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이런 그 시대에 한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우리 손자 손녀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참 정말 우리 손자 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이기고 나가야 될 이런 그 상황이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실 목사로서 일주일에 이제 세 번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토픽을 가지고 저울질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특별히 또 인터넷 실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전달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을 전달해야 이번 주에 내가 내 사명을 그래도 좀 감당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그런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그런 문제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해도 되고 하는데 이 문제는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해야 될 이와 같은 주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의 거의 완전한 고립, 이게 재림의 징조인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묘하게 성경대로 갈 수 있는가, 세상이, 온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금요일 날 해도 되고 오후에 해도 되는데 아침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여기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30, 40대 다 안 오거든요. 오후도 안 오고 금요일 날 예배 이런 거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예, 30, 40대 한번 대답을 해보시라고 안 들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그나마 좀 듣고 이게 성경이 정말 대단한 책이고 이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스가랴서는 주전 520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빌론 침략 이게 이루어져서 느부갓네살 시대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훼파가 되고 유다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이런 그 무서운 일이 하나님 대적하다가 이스라엘 유다에게 이제 일어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날 때 바빌론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여러분 다수의 사람도 그냥 바빌론이 좋습니다 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한 4만여 명, 5만여 명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도시를 짓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가자마자 한 일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를 해갖고 그래서 거의 16년 동안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자, 이러한 때에 학개하고 스가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나타나서 너희가 너희 집을 지을 때나 지금 하나님의 집이 아예 기초만 놓이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너희 집만 지금 지으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래서 백성들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4년 만에 두 번째 성전, 정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볼품없고 형편없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이제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이 성전 재건 이것과 더불어 훨씬 더 중요한 주제, 그 뭐냐,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그 메시아가 결국 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온 땅을 치리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치리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주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 2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앞으로 3000년, 그때 그 당시에 3000년, 3500년 그 이후에 영원 무궁토록 진행이 될 그런 일을 스가랴가 이 14장의 이제 말씀 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구약 성경에서 좀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 이거는 에스겔서 37장에서 39장 곡과 마곡의 전쟁 이야기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천년왕국에서 다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된 내용은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9장, 12장, 이거는 세상에 진행될 그런 역사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이때 이스라엘이 대환란기에서 미가엘 천사장에서 구출받는 이런 그 놀라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예레미야 30장, 31장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끝까지, 아니면 그냥 저 위에 있는 모든 천체들 이게 다 없어진다고 하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겠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또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1장에서 3장은 주의 그 무서운 날, 그 7년 환란기의 그 무서운 날 맨 마지막에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 이제 모여서 염소민족, 양민족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여기까지는 또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표 쭉 따라갖고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이런 일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과 함께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하면 그러면 세상이 끝에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겠구나 하는 거를 조금 좀 성경을 연구하면 누구나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4장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결국 끝에 가서는 지금 저 땅에 지금 돌아와 있는데 거의 다가 불신자예요. 거의 다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들이 회개하고 그 결과 메시아가 올리브산에 이제 오시고 이렇게 되면서 저 팔레스타인 땅, 저 성전산, 저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을 정말 아름답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정말 세상이 정말 악하게 나가고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정말 깨끗하게 성결하게 살다가 휴거받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불안감을 느끼지 않아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몰라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구원도 완전히 받은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또 아닌 것 같다 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구원 받았으면 이 사람도 구원 받습니다. 진짜 구원 받았으면 이 사람도 휴거 받아요. 근데 불안하게 살아야 돼요. 불안하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전자에 속한 사람, 하나님 말씀 그래도 좀 읽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불안감 없이 사는, 지금 뭐 나라가 비상사태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때요? 편안하게 하나님이 구출을 해 주실 거고 악한 자들 제거해 주시든지 아니면 휴거가 되든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IMF가 온다, 뭐 온다, 그거 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그건 뭐냐,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도 시간과 날짜를 아는 거, 여러분 시간과 날짜 알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시험하며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주실 것을 그분께 요구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으리라 하고 아침에는 이르기를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모습은 분별할 수 있으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없느냐.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온다 이거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뭔 할 수 있어요?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 표적들을 분별하고 나 자신,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 내 사위들, 그렇죠, 내 손자, 손녀들,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 예, 일단은 이건 내게 속한 자들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깨우쳐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하잖아요. 자, 스가랴서 12장 강해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주, 다시 말해 여호와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 밑에 나오는 유다, 이스라엘 뭐 다 나오면 저거 유다, 이스라엘, 올리브산 나오면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거를 생각을 해야지, 이걸 교회에다가 가서 집어넣어서 뭘 하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저 과천 무슨 뭐 이런 계룡산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영해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천주교에서 가르쳐준 거고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따르는 건데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답이 없습니다. 일단은 예, 어떻게 읽어요? 있는 그대로. 이거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자,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12장 13장 14장에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 확실한 말씀이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먼저 밝히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하늘들을 펼친다. 영어로 한번 가서 보세요. 펼치는 게 뭐로 돼 있냐? 스트레치로 돼 있어요. 여러분 예, 필라테스 뭐 가면 스트레칭 하잖아요. 스트레칭. 그렇죠? 예, 스트레칭. 그게 뭐예요? 하늘들을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하늘들을 스트레칭, 하늘들을 쭉 하나님이 펼쳐요. 그걸 지금 빅뱅이다 뭐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주 팽창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미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팽창해요. 하늘들을 스트레칭 하신다. 그렇게 지금도 예, 지금도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2500년 전에 하나님은 내가 하늘들을 펼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존재, 이 하늘을 그거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팽창해 나가고 예, 늘려놓으시는 그런 자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 요만한 사람이 지구는 그런 거 하나님이 팽창해 놓은 그런 우주 안에 먼지 하나만도 안 돼요, 이 지구가. 그럼 그 안에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 별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다들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땅에 기초를 놓는 자다. 이 땅, 이건 지구를 이야기하는데 지구를의 기초를 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땅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이 영원토록 고정이 돼 있다. 땅뿐만 아니라 어떤 창조물의 힘으로도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규제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원자 분자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꽉 쥐고 있어서 그게 탁 놓으시면 그럼 어떻게 모든 게 그냥 다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런 자다. 세 번째,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자다.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혼이 되도록 만든 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는 창조물이고 내가 창조자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 그대로 전지전능 한 이러한 존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한다. 지금 예언의 말을 주는데 이게 진짜다.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전능한 그런 권능을 부인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인간의 이해로는 정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되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2000년 넘도록 떠돌아다니다가 여러분 저기 가서 나라를 세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이해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든, 그렇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메시아의 재림, 그래서 천년왕국 통치, 주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 그런 모든 일, 이 일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스가랴서에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하나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제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부터 26절을 그냥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오 야곱 곧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들을 기억하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내 선민이다. 너는 내 종이니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노라. 오 하늘들아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주께서 그 일을 행하셨느니라. 땅의 더 낮은 부분들아 너희는 외칠지어다. 오 산들아 숲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나무야 너희는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에게 영광을 더하셨느니라. 내 구속자여 태에서부터 너를 지으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모든 것을 만드는 주니. 또 나오는 거예요. 곧 홀로 하늘들을 펼치고 땅을 넓게 펴며 거짓말쟁이들의 증거들을 헛되게 만들고 점쟁이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만들며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고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며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고 유다의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 도시에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한 게 1차. 예, 아무도 없어요. 그 땅에 다시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1차고, 예, 그 다음에 2차가 언제예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2000년이고 동안 살지 못했어요. 그 땅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3차는 천년왕국이 때에는 온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저곳에 가서 살며 저 땅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가서 보니까 스가랴서에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 사방 모든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워쌀 때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그런 잔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지금 이스라엘의 일부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금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하고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때, 지금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방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거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도 말씀하시냐. 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저긴 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쳐들어오고 대적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드는 무서운 잔으로 만들겠다.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꼼짝 못한다. 심지어 미국도 지금 꼼짝을 못하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겠다. 3절 가서 보니까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비록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곳을 대적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로 짐을 지는 모든 자는 산산조각낸다.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해도 이스라엘 자체가 그냥 무거운 돌이 돼갖고 이스라엘에서 꽉 누르면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창조자기 때문에, 내가 전지전능한 자기 때문에 너희 생각엔 이해가 안 돼. 지금 여러분 스가랴 이 말씀이 주어질 때 지금 어떤 상태? 페르시아에 지금 속국에 식민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백성에게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4절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놀라게 하는 것으로 모든 말을 치고 말 홀수를 치고 미치게 하는 것으로 그 위에 탄자를 치되 내가 내 눈을 떠서 유다 집 위에 두고 눈멀게 하는 것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말을 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가서 보니까 유다의 다스린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군대들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나의 힘이 되리로다 해서 여기 2절에서부터 4절 여기 5절에 나온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맨 끝부분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17절 일곱 개의 그 금병 심판의 맨 마지막 그 끝부분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무깃도 골짜기 아마겟돈으로 밀려오는 이와 같은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신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치리자들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 이런 거주민들이 하나님의 힘에 의거해서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에 의거해서 이 모든 외적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고 힘쓰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외적들 밖에 있는 이방인 군대들에게서 구출될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이 전적으로 회개하잖아요.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2500년 전에 아직 예수님도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도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이 500년 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그들에게 메시아임을 보이시고 기적들 통해 보이시고 말씀들로 보이시고 놀라운 그런 권능을 사용해서 메시아라는 걸 입증했지만 설레설레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원자들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에게 황폐하게 돼서 지금 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녔는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하지다 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에는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찌른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속죄를 받고 그 일이 속죄일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제 돼서 예수님을 구원자여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그 일이 생기겠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대언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거 믿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 창조자, 전지전능한 이 창조자가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니까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1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드디어 스가랴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14장 4절에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셔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제 재림하실 거예요? 올리브산으로 올리브산으로 재림하신다니까 이렇게 재림한 내용도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1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시리니 그날엔 한 주 주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천년왕국에 있는 그 구원받은 모든 이방인들 주여 주여 하고 외칠 그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그분의 이름 하나만 땅에 남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런 그 시기 그걸 천년왕국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고립 상태에 빠지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그래야 이제 7년 환란기, 휴거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멸절이 되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돼서 디아스포라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나갔어요.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 천주교인들이 그리스도, 이 유대인들을 크라이스트 킬러,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라 해서 곳곳에서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전 세계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도 그랬고 프로테스탄트 모두가 다 유대인들을 증오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증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스가랴서 12장 1절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12장, 13장, 14장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된다. 그래서 그 회복되는 그 일이 185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850년에서 1890년대 사이에 유대 민족주의, 소위 시온주의라는 것이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1850년대에서 1870년대에 유럽에서 극심한 반유대주의, 엔타이세미티즘이 일어나서 러시아 제국 동유럽에서 유대인 학살하고 유대인들 차별이 이제 심화가 되고 이러니까, 야, 이건 이 땅에서 이제 살 수가 없구나. 그 어떻게 자연스럽게 우리들이 살던,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서 1881년에서 84년까지 1차 알리아, 알리아가 뭐냐? 귀환 운동, 유대인들의 귀환을 알리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2만 5천 명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이주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히브리어가 몇천 년 동안 죽은 언어예요. 사람들이 쓰지 않는 언어. 그냥 성경만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 이거 읽고 나머지 말은 이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뭐 프랑스 가면 프랑스 말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언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려 2000년 이상 죽어있던 그 언어를 유대인들의 일상 언어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엘리에제르 벤 예후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현대 히브리어의 아버지다. 벌써 보기에 엄청난 학자처럼 생긴 것 같잖아요. 이분이 1858에서 1920이니까 저런 사진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런 사진이. 자,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히브리어만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상 회화로 이 히브리 말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 히브리 말은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어요. 아야, 어여, 이게 없는 거예요. 신문을 읽으면 자음만 있어요. 여러분, 자음만 있으면 뜻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음으로 된 신문을 읽고 책을 읽고도 그 뜻을 다 이해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일.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되면서 히브리어가 공식 언어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말이 하나가 돼야지, 말이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몇천 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쓰이지 않았던 그런 그 히브리 말, 이거를 이 한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저 말이 부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히브리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일인지 생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1897년에 1차 시온주의 회의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고 이렇게 하면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이걸 아주 공식 목표로 선언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그 이후에 1904년에서 1914년에 2차 알리아, 그래서 4만 명이 또 이주에 들어갔어요. 근데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벌어졌는데, 팔레스타인이 터키 오스만 제국 땅이었는데 전쟁 후에 이제 영국이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영국이 놀라운 선언을 했어요. 벨푸어 선언이다. 영국의 외무장관 이름이 벨푸어, 어떤 사람 벨파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걸 약속을 했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설립하는 걸 우리 영국이 지지한다. 영국이 그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됐는데, 예, 영국이. 그래서 영국이 얘기한 거예요. 왜 굳이 여기다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지, 우간다 아프리카에다 땅을 줄 테니까, 넓은 땅을 줄 테니까 거기다 좀 세우면 안 되겠냐. No. 왜요? 여기 성전산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받을 땐 여기 솔로몬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바로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세우는 거 이걸 우리가 지지하겠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유대인 국가 세우는 거에 대한 공식적인 약속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1920년대 1930년대 3차 4차 예, 알리아가 이제 생겨서 40만 명이 또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60만 명이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예,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39년부터 1945년에 나치 독일이 홀로코스트, 유대인들 박살 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 이렇게 시작해서 여기 가서 보면 600만 명이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런 데서 예, 죽임당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 Never Again. 참 이게 예, 이 워싱턴에 가면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어요. 근데 가서 보면 그때 저 수용소에 있던 그 사람들 신발이니 뭐니 다 모아놔갖고 이렇게 한 그런 데가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한번 보시고 이런 일 다시 이제 생기면 안 되는데 자 이런 이렇게 돼갖고 600만 명이 죽고 하는 이런 게 온 세상에 퍼지게 되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불쌍하지 않냐 좀 나라를 세우도록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론이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이 되니까 예, 그래서 전쟁 이후에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땅을 둘로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림 가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건 유대인들이 차지할 땅이고 예,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저건 아랍 사람들이 차지할 땅이고 저 위에 가서 보면 아랍 사람들 땅 가운데 예루살렘이 들어있는데 저거는 유엔이 공동으로 해서 예, 그렇게 이제 다스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을 냈는데 예, 유대인들은 오케이 우리 그대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팔레스타인은 뭐래? No, 안 된다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예, 그 다음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건국하게 된 거예요. 건국은 1919년에 임시정부 이런 게 소용없어요. 그런 건 그건 건국이 아니에요. 이렇게 미국의 시카고 출입은 이런 커다란 거기에 투데이 In history, May 14, State of Israel is proclaimed. 그래서 딱 이렇게 전 세계 저런 유명한 신문에 이런 모든 데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 국가가 선포가 됐다. 이렇게 떠야 그게 건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가서 보세요. 뉴욕 타임스에 1948년 8월 15일에 코리아가 셋업이 됐다. 그렇죠? 이게 건국이에요. 이게 건국. 예,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이 참 이스라엘하고 우리는 같은 해 건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예, 끈끈하게 이제 예,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로 그날 영국이 이제 철수했는데 그 다음 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게 해갖고 제 1차 중동 전쟁이 이제 발발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겨버립니다. 자 현 시대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제3차 중동전쟁이에요. 1967년. 자, 67년에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예, 저기 이스라엘이 있고, 예,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되죠. 이스라엘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자지구, 이렇게 해서 무슨 색이라고 그래야 되나? 주황색? 예, 주황색에 저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스트립, 예, 이, 스테이크 자르면 이렇게 자르잖아요. 그걸 스트립이 오만한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서안 지구는, 여러분 저기 녹색으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쭉 선을 그린 게 요르단 강이에요. 요르단 강 옆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그 요르단 강의 서쪽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웨스트 뱅크. 예, 그래서 서안 지구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저 골란고원은 저건 시리아 건데, 예, 지금 예, 시리아에게서 이제 거의 뭐 뺐다시피 해서 지금, 예, 이스라엘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가자 지구하고 서안 지구에 살고 나머지 하늘색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그냥 급격하게 이제 불어나게 되고 또 하나는 저 서한지구 저 안에 구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구 예루살렘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성전산이 있으면 거기에 성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탈환하는 이와 같은 일이 3차 중동전쟁에서 이제 일어나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그림 그대로 두시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유대인 팔레스타인 지금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대인이 74% 살고 있고 아랍계 사람들이 한 21% 살고 있고 이스라엘 산도 많고 광야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대도시에 밀집해서 살고 있어요. 제일 큰 도시는 테라비브,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저 위로 가면 하이파 뭐 이런 도시들, 이런 데 이제 집중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건 가자지구라는 거예요. 가자지구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옛날에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그 지역이 가자지구예요. 그때부터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알고 있는 골리앗이니 이게 다 저기 살던 사람이어서 가자지구에 살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지중해 연 안에 있는데 면적이 365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서울의 60% 정도 된 그런 면적에 22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인구 밀도가 높아요. 그 옆에는 이제 서한지구가 있는데 이거는 5,655제곱킬로미터에서 서울의 약 9.3배, 이 안에 300만 명이 살고 있고, 근데 저 서한지구에는 유대인들의 정착지가 이제 또 만들어지고 있어서 유대인들, 근데 정착지가 만들어지면 다 이렇게 사람들 접근하지 못하도록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테러를 가하니까 이렇게 철조망 다 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한지구 안에 뭐가 있어요? 구 예루살렘, 성전산, 이게 다 지금 저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가운데 1987년부터 1993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우리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해서 대규모 항의, 폭동, 집회를 일으킵니다. 이거를 인티파다라고 얘기해요. 인티파다. 그냥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찾기 위해서도 이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한지구, 가자지구에서 대규모 팔레스타인 봉기가 이제 일어나니까 또 이번에 세계 여론이 팔레스타인을 좀 어떻게 우리가 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그 결과 1993년에 그 당시에 저 클린턴이 대통령이었는데 오슬로 협정을 이제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이제 출범하고 이때 이스라엘의 총리가 이짝 라빈,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대표는 아라파트, 이렇게 갖고 팔레스타인 정부가 수립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짝 라빈이 계속해서 팔레스타인 지지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이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근데 진짜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 2005년에 이스라엘이 그 자기가 점령했던 가자 서한지구에서 이제 철군하기 시작하니까 2006년에 이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여기에 정권을 이제 차지한 거, 선거를 했는데 하마스가 1등 당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 전까지는 파타, 여기 서한지구 전체를 다스리던 파타라고 하는 그런 당이 있었는데 이 당이 여당이 돼서 당이 된 게 아니라 하마스가 1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서한지구는 파타가 점령을 하는데 파타는 두 국가 해법을 우리가 수용하겠다.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두 국가를 수용하냐. 이 온 땅은 다 팔레스타인 땅이다 해서 강경하게 지금 하마스가 그렇게 이제 나오면서 둘이 엄청나게 싸워요. 둘이 이스라엘하고도 싸우고 자기들끼리도 이제 싸우고 이런 이제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한지구에 정착촌 만들고 지금 60만 명 이상이 서한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시간 끄는 가운데 트럼프가 지난번에 대통령을 할 때 2020년에 아브라함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이 이슬람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이 공통 조상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좀 화해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UAE, 바레인 이런 하고 국교 정상화 이스라엘 이제 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평화가 이제 유지가 되는가 했는데 드디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0년 10월 7일에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갖고 그냥 순식간에 이스라엘 사람이 1195명이 살해가 되는, 아이들까지 막 텐트에서 이렇게 수련회 뭐 하다가 그냥 죽고 하는 엄청난 그런 규모의 사례가 이제 생기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마스 전쟁이 무려 거의 2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6만 5천 명이 죽었고, 부상자가 16만 명이고, 여러분, 한번 구글이나 이런 데 가서 이 가자 지구 뭐 피해 뭐 이런 거에서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살 때가 모든 건물이 다 붕괴가 됐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저렇게 되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일이 이제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두 국가 해법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팔레스타인이 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서안 지구는 파타가 라는 당이 장악을 하고, 여기는 하마스가 장악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들어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터널을 놔서 이렇게 하자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도 그래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야 되겠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올해 뻥하고 터졌습니다. 올해 9월 12일에 유엔 총회, 유엔에서 뉴욕 선언이라는 것을 이제 표결에 붙였는데, 여기 숫자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국가 해법 이걸 지지한다는 나라가 찬성이 142, 반대가 10개, 기권이 1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버리고, 그리고 두 국가 해법 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나오고, 그 다음 거 가서 보면 일주일 있다가 또 다른 표결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대통령 아바스라고 한 사람이 유엔 총회에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미국이 비자를 안 내주니까 화상으로라도 유엔에다가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서 표결에 붙였더니 어떻게 찬성 145, 반대는 미국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해갖고 다섯 개 나라 반대하고 다 찬성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뉴욕 선언 그 결의안의 내용은 가자 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해야 되고, 반드시 두 국가 해법 이걸 통해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완전한 국가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프랑스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제안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반대하고 온 세상이 박수를 치고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트럼프가 나서서 9월 23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연설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어떻게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이거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인정할 수 있냐? 영어로 거기 있었어요. Trump tells world leaders their countries are going to hell. 여러분, 이 모든 국가가 다 지금 니들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 알고 있냐? 여러분, 유엔 총회가 갖고 여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온 세상이 다 좌경화된 거야. 이거 지금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을 찬성했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경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다 찬성을 한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니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직격탄을 그렇게 유엔 총회에 가서 지금 트럼프가 지금 날리고 있어요. 왜? 예. 근데 트럼프가 니들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벨기에, 이런 나라들이에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성경적 가치에서 이스라엘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한 번도 이런 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영국은 이쪽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 세워줘, 이거 제일 먼저 나서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영국인데, 영국마저, 지금 프랑스마저 다 등을 돌리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저 땅, 저 팔레스타인 땅에 팔레스타인 이 국가를 세워야 된다. 뭐예요? 스가랴서의 예언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예언 그대로 이 땅의 거의 모든 나라들, 어디만 빼고, 미국 하나만 빼고, 그 다음에 미국 때문에 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일본하고 한국만 빼고 섬나라 조그만 거 몇 개 아무 힘도 없는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100% 다 팔레스타인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 지금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기상도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런 그 세상이 그렇게 되는 좌경화되고 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영국이고 뭐고 이런 나라가 다 돌아섰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은 일본처럼 팔레스타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 이재명 정부의 외무부 장관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조현이라는 자인데 조현이 팔레스타인 외교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두 국가 해법 일관되게 지지한다. 지금 한국 외무부 장관이 지금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 세계 다 좌익인데 지금 좌익으로 다 넘어간 자들은 다 절짓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했냐? 9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이거 하면서 두 국가 해법 우리가 지지한다. 이거 어제 뉴스입니다. 어제 KBS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이미 외무부나 이런 데서는 다 찬성했는데 미국 때문에 공식적으로만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 때문에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한다. 그 다음 거 한번 그림 가서 보실까요? 이것도 제가 어젯밤에 한 거예요. 이거 뭐냐, 네타냐후가 와서 유엔에 와서 연설하려고 했더니 50개 국가 대표들 100명이 쭉 다 나가면서 민주당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가면서 했더니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한다고 다 박수치고 그래서 네타냐후가 말 그대로 엄청난 곤혹, 곤혹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지금 저게 지금 유엔에서 저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이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고 그래요. 국가 인정 현황이 유엔 193개국 가운데 그래도 뭐 좀 행사할 수 있는 나라 147개국 정도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데 국가를 인정한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무슨 실효성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아, 온 세상이 다 이스라엘을 고립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구나. 그렇죠? 심지어 프랑스,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벨기에 등 정말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가들도 다 등을 돌려서 영국까지 등을 돌리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 그 다음에 할 수 없이 한국, 그 다음에 지금 일본, 요 세 나라 정도 요것만 지금 간당간당하게 지금 지금 이스라엘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 나라들 특징 여러분 뭔지 아세요? 이제 프랑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회주의 좌익 뭐 해서 지금 영국, 프랑스 뭐 할 거 없이 지금 유럽의 전 나라들 경제 파탄 와갖고 지금 죽게 생긴 거 아시죠? 그런 나라들만 지금 저러고 있는 거고 그래도 좀 경제적으로 괜찮고 살만하다는 나라만 반대하고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지금 줄을 서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예요. 사회주의로 오염이 된 모든 나라들은 다 팔레스타인 지금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앞날도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축복하는 자들은 내가 축복을 하고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저주하는 그런 단계 바로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럼 끝에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미국도 손들게 돼 있어요. 이제 트럼프 이제 끝나고 뭐 좀 흐물흐물한 사람 하나 나오고 그러면 그러면 미국도 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고온 무립이 돼서 말 그대로 완전히 고립이 돼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나라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지금 스가랴서가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다. 바로 이때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때고 우리의 휴거가 있는 때 여러분 감사하게도 휴거가 있는 때고 7년 환란기 들어가는 때고 이런 내용이 지금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모든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다. 아무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추세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에 이런 변화하는 이런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분별해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스가랴서 12장 1절에 그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불안 느끼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휴거의 소망이 있다. 휴거의 소망이 있어요. 성경 그대로 된다. 이거 우리가 믿고 먼저 우리가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믿도록 만들고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서 손자 손녀들이 믿고 구원받고 다 같이 공중으로 채 올라가는 휴거의 경험을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